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사건 수사팀은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막았다고 폭로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이 반발한 직후 사의를 밝혔습니다. 양민현 기자입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12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올 7월 취임한 지 불과 넉 달 만입니다.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 검찰은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김만배 등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밤 11시 57분 마감 3분 전까지 법원 당직실에서 검찰 지휘부의 항소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지휘부 반대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수사팀은 새벽 3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만기 시간에 임박해 항소 금지라는 전례 없는 지시를 내려 물리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장문 이후에도 수사 공소검사들은 내부망에 매우 자세한 진행 과정을 올리며 반발했습니다. 1심 선고 사흘 뒤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고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의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도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검 반부패 부장이 갑자기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이에 수사팀은 중앙지검장 전결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대검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했지만 법무부와 대검은 오후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당 5명은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정치권도 들끓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재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항소 관행에 제동을 건 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검찰에 가해진 외압을 수사하자고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 외압 의혹으로 규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항소 포기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외압의 윗선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용산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항소 포기라는 수단을 이용해 재판 중단을 시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씨에게 중형을 주면서도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을 강조하며 날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그대로 가면 그 사실은 그 대장동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책임자라는 부분이 결국은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판을 중단을 시키려고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관련자들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한 체육대회에서 항소 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법무부나 대통령실이 검찰의 항소를 막았다는 주장은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 것에 대해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조혜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혜연 기자, 법무부와 대검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검사장이 사의를 표한 중앙지검에서도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역시 공식 입장은 없는데 이 법무부 관계자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일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지검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 내부의 논의 과정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한 겁니다. 또 대검 관계자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관계자는 유동규 등에게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만 전했습니다.
네, 수사팀은 왜 항소가 꼭 필요하다고 하나요?
네, 수사팀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혐의, 그리고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 이 상급법원에서 더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씨는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고 한 판단도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항소심에서 좀 더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동규 씨 등에 대해서 일부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양형 요인들이 항소의 본질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네, 수사팀은 대검이 내부적으로 항소로 결정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사팀은 이 대검 내부적으로도 항소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법무부에 보고를 했는데, 이 다음에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항소 필요성에 공감했다가 법무부의 지시에 이 판단을 번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보셨듯이 개별적인 사안에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장동 한 공판 검사는 이 검찰 내부망에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는 모든 경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청 해체가 결정된 상황에서 또 이런 반발을 받게 된 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 총장 대행은 지난 9월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도 애매한 태도를 보이다가 뒤늦게 반발 입장을 내면서 내부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과정 역시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면서 수사팀의 거센 반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에 검찰 내부 파열은 계속 커져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검찰 구성원의 집단 반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또 이 사건은 다른 면에서도 파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만큼 정말로 이 장관과 차관이 수사 지휘를 했는지를 놓고도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오늘 특검에 동시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질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연결해보죠. 자, 박현주 기자,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네, 오전 10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의 대질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현재는 종료가 됐고 조서 열람을 앞두고 있습니다. 8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는 두 사람 간 고성도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 시장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시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또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특검에 출석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작이 됐고 따로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네, 대질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네, 대질조사는 오 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명 씨는 그동안 오 시장이 자신을 만나면서 선거에 이기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거나 아파트를 대가로 약속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장에서는 당시 오 시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을 이기게 만드는 조사를 해달라는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오 시장이 명 씨의 거짓말을 폭로를 하겠다면서 선제적으로 대질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명 씨는 나흘 전까지만 해도 불출석을 예고했다가 어제 다시 입장을 바꿔서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특검에 출석해서는 오 시장을 향해 날선 반응도 보였습니다.
오늘 오 시장이 출석하면서 캠프 측에 여론조사 전달된 바 없다. 다시 한번 밝혔는데.
그분은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치매가 오나?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양측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조사도 예상보다는 더 길어졌습니다. 일단 만남 횟수부터 주장의 차이가 큽니다. 명 씨는 오 시장을 최소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 시장은 명 씨를 2번 만난 게 전부라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지불이나 대가 약속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도 큽니다. 이런 만큼 특검팀은 양측 간 주장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런 다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특검이 관저 이전을 수사하기 위해서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로저 비비에라는 값비싼 브랜드의 가방을 발견한 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의 감사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특검은 2023년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뽑힌 전당대회에 김건희 씨가 개입한 정황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입니다. 이틀 전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저 이동 특혜 의혹 관련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21g 업체 측이 김건희 씨에게 준 것으로 추정되는 디올 재킷, 벨트, 팔찌 등 다수를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로저 비비에란 브랜드 가방으로 가격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가방 안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쓴 감사 편지가 있었습니다. 김기현 의원 당대표 당선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청탁금지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방을 압수했습니다. 영장엔 김건희 씨가 피의자로 적시돼 있습니다. 특검은 2023년 당시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김기현 의원 당선을 도운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한 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면서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구체적 해명을 듣기 위해 김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일정을 이유로 댄 걸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주말에 무슨 재판이 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사흘 뒤에 출석하라고 3차 통보를 했고 이때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한 건 지난달 23일 통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변호인단 사정으로 조사에 참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내란 재판 등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첫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불응했기에 이번엔 재판이 없는 주말로 날짜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사흘 뒤에 출석하라는 3차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병특검 수사기한이 오는 28일인데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더불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내란 특검 소환 조사에도 대부분 불응하고 있습니다. 재판에도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난 지 사흘째입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걸로 확인이 됐고 위치를 찾은 2명은 아직 생명 반응이 없습니다. 남은 실종자 2명은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희란 기자, 구조작업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추가적인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실종자 2명은 사흘째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사이 소방대원 40여 명을 투입하고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철제 구조물들이 얽혀 있고 양옆으로 4호기와 6호기의 불안정성도 커서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뭐 H빔이 이렇게 눌려 있다든지 5호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4호기, 6호기가 무너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4호기랑 6호기도 해체하기로 했다고요?
네, 조금 전 4호기에서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알람이 울리면서 현재 내부에 있던 구조 인력은 모두 대피한 상황입니다. 조명도 모두 꺼진 상태인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젯밤 4호기와 6호기의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타워 역시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때문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예 폭파 해체하고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준비 작업은 이미 시작됐고 해체 시점은 다음 주 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는 어떻습니까?
네, 경찰이 70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서 검찰도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또 안전관리 부실 수사 여부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사고 현장에서 JTBC 김일환입니다.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거냐며 원통해했습니다. 노동계도 성명을 내고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생업의 터전에서 죽음으로 돌아온 50살 전모 씨. 넥타이를 맨 채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 표정은 빈소를 더 구슬프게 합니다. 전 씨는 이번 사고로 매몰된 7명 중 가장 먼저 수습된 희생자입니다. 살림이 쪼들려도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았고 꿋꿋하게 가정을 책임진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왜 여기서 그 사고에 내 조카가 망자의 어머니도 사고로 또 돌아가셨고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목숨을 앗아간 현장 책임자들이 줄줄이 보낸 하화는 억울함과 함께 원통함만 키웁니다.
인재 아닙니까? 인재. 그런 안전 점검이나 안전 조치를 하고 작업을 했는 건지.
또 다른 희생자 64살 이모 씨 유족은 침통함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합니다.
생명이 여기서 남았지 거짓말인 것 같아. 지금도 꿈꾸는 것 같아.
추억하면 할수록 눈물만 쏟아집니다.
건강해가지고 지지러면 싹싹하고 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잊을만하면 터지는 후진국형 참사에 노동계도 잇따라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단계 하청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위험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온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부 당국이 면밀히 살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꾸 공공기관 발주해서 중대재해가 계속 빈발하는 게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북한이 최근 서울에서 안보협의회의를 연 한국과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논평에서 최근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거론하며 북한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적대적 본성을 숨김없이 드러냈다면서 적수들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남북 간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해군 잠수함장과 핵 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낸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 등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도입될 경우에는 역량이 어느 정도로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나요?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말은 정확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고 최근에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시찰을 했어요. 네. 거기에는 이제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집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일단 출항해서 바다로 나가면은 미국과 러시아는 이 시간에도 서로 추적 감시해요.
네.
근데 디젤 잠수함은 속력도 느리고 또 수중에서는 배터리로 항해하기 때문에 추적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속력이 뭐 상대 잠수함보다 1.5 내지 2배가 항상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핵 추진 잠수함 또는 같은 말인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만 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최적의 무기 체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이제 현실화되면 세계 7번째 보유국이 될 텐데요. 뭐 어디에서 건조를 할지 뭐 이런 변수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건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로 보이나요?
맨 처음 아무 그 상태 없이 잠수함 공장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한 처음 만드는 나라는 10년에서 15년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트럼프 일기 때부터 서로 협력을 좀 해왔어요. 그리고
네.
이미 시작이 한 30% 진도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면 한 7년, 내서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거 여기에는 이제 우리 국책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전 국가 기술력 총 결집할 경우,
네.
그 다음에 예산이 제때제때 반영될 경우, 그렇게 하면 빠르면 7년, 내서 한 10년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건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한국에서 짓는 걸로 논의한 사안이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건조할 거라고 거듭 밝혔는데요. 이 두 가지 방안에는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미국의 핵추진 잠수, 원자력 잠수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 사이즈나 성능이나 틀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라늄 농축도가 9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핵무기를 만들 수준이거든요.
네.
우리는 20% 미만으로 해가지고 핵무기급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양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의 필리 존슨은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없어요. 공장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잠수함 핵 원자력 잠수함 치려면 핵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장 짓는데 한 3 내지 5년, 인허가 받는데 3 내지 5년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지금도 미국보다 우리가 함정을 반절 가격으로 만들어요. 이지스 같은 거,
네.
이지스 구축함 같은 거. 그리고 또 기간도 우리가 훨씬 단축하는데 가격이 일단 우리보다 한 서너 배 비쌀 가능성이 있고, 기간도 뭐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짓는 것이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정부도 그렇게 추진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미 30% 정도 진도 나갔기 때문에
네.
이걸 미국으로 사실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절차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건 뭐 원잠 도입을 희망하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입장도 고려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것보다는 저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항상 유치잖아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걸 먼저 선전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안보도 필요하다. 거기를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특히 이제 미국 국민들이 왜 좀 방위비 좀 줄여라. 왜 우리가 세계 경찰들을 해야 되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최선 전선에서 지켜주면 미국 돈도 줄이고 위협도 우리가 최선을 제거할 수 있다. 여기에 딱 공감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자리도 창출한다. 이런 목적이 부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주변국을 그렇게 의식하고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 그 방안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는 차선책으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우리가 먼저 그건 아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미국에서 우리한테 조선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했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건 좀 모순이고, 그다음에 정의나 그걸 고집한다면은 미국 거를 우리가 도와준다고 약속했으니 미국 잠수함을 도와주는 그 시설을 미국에 설치하고 미국 거는 도와주겠다. 그러나 한국 잠수함은 한국에서 짓는 방안, 이거는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산업 파괴 효과도 있고 기술자도 또 보내야 돼요. 거기 공장 짓하려면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 계획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근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멈춰선 지도 벌써 39일째입니다. 역대 가장 긴 셧다운에 미국인들이 느끼는 경제 심리도 3년 만에 최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연방정부 폐쇄는 미국 실물경제에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대가 조사한 이달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는 3년 만에 가장 나쁜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정점을 찍었던 2022년 이후 이렇게 낮은 건 처음입니다. 셧다운이 길어지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Basically throughout the economy there are disruptions because of the Democrat shutdown that are going to start to really bite the economy. I think that Wall Street firms are guessing that we're going to look at a 1 to 1.5% reduction in GDP growth this quarter which
실물 경기를 가늠할 정부 공식 지표도 부처 업무 중단으로 깜깜이 상태입니다. 물가와 함께 핵심 통계인 노동 통계국의 고용 지표는 두 달째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책임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I don't know. It's up to the Democrats.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도 셧다운을 끝낼 강수를 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걸 공화당 표만으로 무력화할 수 있게 규칙을 바꾸라고 또 요구한 겁니다.
The way to do it for the Republicans is to terminate the filibuster. They call it the nuclear option. The Democrats are going to do that. Most of you will admit the Democrats are going to do that. So why aren't we doing it?
집권 1년도 안 돼 지방선거 완패에 이어 레임덕 조짐까지 보인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주요 지수가 출렁였습니다. 다음 주에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텐데요. 다만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 국내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는 당분간 줄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출렁이다 어제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각각 0.16%, 0.13%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1% 내렸습니다. 특히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주가가 장중 5% 가까이 빠졌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민주당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에 기술주들의 낙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AI 거품론이 계속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코스피 시장 역시 당분간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 심리는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일명 B2 지표인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지난 6일 기준 약 26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단기의 주가가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흐름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어쩌면 아직 동참하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 아닐까.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당분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전답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는 로제의 아파트가 또 여름부터는 K-POP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 전 세계 팬들의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이 두 노래가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인 그래미 어워즈 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K-POP 장르가 본상 후보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음악을 뽑는 그래미 어워즈.
For Record of the Year, the nominees are Apate, Rosé. For Song of the Year, the nominees are Golden from K-pop Demon Hunters.
블랙핑크 로제의 히트곡 아파트는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레코드 등 세 개 부문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드는 올해의 노래 등 다섯 개 부문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그래미 최고 영예인 본상 제너럴 필즈 후보에 K-pop이 오른 건 사상 처음입니다. BTS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Yes! Oh my god.
I do definitely feel a little bit of imposter syndrome, but I do feel very honored. I feel very proud. Lots of I think the first thing I thought of was like pulling all-nighters for a lot of the writings I had to do for K-pop and for the film and that it was worth it at the end.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캐치아이는 본상인 신인상 베스트 듀오 아티스트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베스트 뮤지컬 시어터 앨범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 언론들은 K-POP의 존재감을 일제히 조명했습니다. LA타임스는 그래미가 K-POP을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예술로 평가하기 시작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포브스 역시 지난 10년간 K-POP이 외면받아왔다고 지적하면서 역사적이지만 전혀 놀랍지 않다고 K-POP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래미의 변화는 주관사인 레코딩 아카데미의 구성원 변화도 한몫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 새로 가입한 음악인 3,800여 명 중 58%가 유색인종, 35%는 여성입니다. 레코딩 아카데미는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최종 투표를 진행합니다. 제68회 그래미 어워즈는 내년 2월 1일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캐대헌 열풍으로 떡볶이나 김밥 같은 우리 분식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는 오래전부터 라면 축제를 해왔는데 올해는 경주 에이펙 영향으로 그 열기가 더 뜨겁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았는데요. 윤도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75m 긴 거리가 식당으로 변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음식을 즐기고 있는데 메뉴는 라면 하나입니다.
지금 갈비도 있고 뭐 해산물도 있고 토마토 베이스로 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또 반반씩도 있길래 맛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한쪽에선 면을 끊지 않고 누가 라면을 빨리 먹는지 대결이 한창입니다.
준비 시작! 오, 잘 먹는다. 근데 진짜 맛깔나게 먹는다.
길게 줄이 늘어선 곳을 가보니 라면을 팔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오늘 갓 튀긴 라면이라 불티나게 팔립니다.
좀 더 새롭게 맛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면발이 탱글탱글하고.
올해 구미 라면 축제에는 20만 명이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K-POP 데몬 헌터스의 라면 먹방이 나온 이후 외국인 참가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Even back in Germany, I eat ramen all the time. I'm here to enjoy ramen, of course, and explore the city. Yeah.
외국인들에게 한국 라면이 인기를 끌자 라면 회사에서는 아예 외국인들을 위한 맛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K 컬처의 붐에 따라서 K 라면도 점점 인기가 더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K 컬처를 가미해서 김치볶음면 타입으로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글로벌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떡볶이와 김밥, 만두에 이어 라면 축제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분식을 내세운 지역 축제들이 이제 외국인들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선생님은 0.05구입니다.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괜히 불려다가 솔직히 별로 안 먹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젯밤 서울 흥인지문 사거리의 음주 단속 현장입니다. 얼마 전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던 곳인데 음주운전 차가 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강남역과 교대역, 양재역과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습니다. 약 2시간 동안 모두 11건이 적발됐고 면허 정지 9건, 면허 취소 2건이었습니다. 거대한 황금 코끼리가 선물을 건네고 화려한 불꽃놀이도 펼쳐집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올해도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외벽에 크리스마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세계는 농구장 3개를 넘는 크기로 재탄생시켰고 체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곡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3분가량 선보이는 이 영상은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충청 이남을 시작으로 내일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제주에 많게는 60mm, 남해안에 최대 40mm, 수도권은 5mm 미만 정도입니다. 특히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엔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